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원전 1050년부터 520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50년에 출범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3대밖에 가지 못하고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기는 비극을 맞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후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계속 영적인 타락의 길을 간 끝에 722년에 당시 중동지방의 초강국으로 부상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주장하던 남유다도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잇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도 오래가지 못하고 586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도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폐허가 된 유다에는 가난하고 천한 자들만 남겨놓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계속 홀대하고 멸시했기에 심판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축복하셨지만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겼기에 두 동강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권면하시고 질책하시고 경고하셨지만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멸시했기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외적의 손에 붙이셔서 멸망당하게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성이었지만은 예루살렘을 콩가루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전이었지만은 성전이 불타서 허물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이었지만은 수백만 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유배당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백성이었지만은 계속해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삶을 살 때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때가 되자 아수르와 바벨론 왕국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사 왕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시고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인 포로들이 유다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귀환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자 그 다음 해인 537년에 1차로 5만여 명의 포로들이 귀환하고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그 다음 해인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곧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과 백성들의 열성 부족으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가고 바사 왕국에서 는 다리오가 3대 왕으로 오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다리오 왕 2년에 하고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란 말입니다. 기원전 520년이라는 말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을 때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폐허 상태에 있고 유대인들은 무관심과 자포자기와 체념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당시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수룹바벨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로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예수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셔서 유다의 국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둘 다 불러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70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대규모로 유배된 때부터 계산하면 아직 7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586년이고 지금은 520년이기 때문에 6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처음 유다를 침공하여 포로를 잡아갔을 때인 605년서부터 계산하면 85년이나 지났습니다. 7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센 방해 공작을 고려할 때 더 상서로운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어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집은 폐허 상태로 팽개쳐 놓고 어떻게 너희 집은 지을 수가 있느냐 말씀합니다.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한대에 계신데 너희는 어떻게 집에 그것도 흙이나 돌로 벽을 한 보통 집도 아니고 비싼 나무로 벽을 두른 사치스러운 집에 편안한 집에 거할 수가 있느냐고 어이없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의 소행을 너희가 한 짓을 곰곰 생각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결실이 없었던 삶이었는지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풍작을 기대하고 씨를 많이 뿌렸지만 수확하신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소산물을 먹었지만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셨지만 실컷 마시지 못했고 옷을 입었지만 따뜻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을 모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농사가 잘 되고 흡족이 먹고 마시고 입고 저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저주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 표현을 직역하면 너희 마음을 너희 길들에 둘지니라 하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을 너희 길들에 둘지니라. 히브리어의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과 같이 번역합니다. Consider your ways라고 번역합니다. NIV는 이것을 의역해서 너희 길을 잘 생각해 보라고 번역합니다. 일부 영어 성경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의역합니다. 여기 7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폐허가 된 하나님의 전을 그대로 방치한 채 너희의 사사로운 집을 지은 것을 잘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살아온 저주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의미 모두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제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 집 벽에 대지 말고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기쁘게 하기 원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기 원한다면 어서 나무를 구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저주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주의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구절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농사를 지었지만 흉작이었고 그나마 수확한 것도 집에 와서 키질을 해보니 알곡은 별로 없고 바람에 날리는 격뿐이었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귀환할 때 희망이 컸지만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축복을 믿었지만 축복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반문하신 후 그것은 나의 집은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자신의 집들을 짓는데 분주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보다 너희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 땅은 산물을 그쳤느니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그 악한 소행 때문에 하늘이 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땅은 소산을 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한제를 불러 하나님께서 직접 가뭄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들판과 산에 내리게 하고 곡식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기타 땅의 모든 소산에 내리게 하셨다고 생존에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작물 위에 모두 내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과 육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위에 내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노동의 수고를 헛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가뭄이 들어서 흉작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인간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았기에 자초한 스스로 만든 재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청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 보면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시자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2장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기에 너희가 저주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마지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이 언제인가? 여호와의 전을 쌓는 그 그날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쌓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도대체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구약시대 성전은 건물 이상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곳에서 자신이 규정한 방법으로만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과 친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교회 건물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와 친교 하십니다. 세례와 성찬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 세례와 성찬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장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8절에서 너희는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회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했고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의 회복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다른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홀대했습니다. 우리 시쳇말 표현으로 찬밥 대접했습니다. 자기 일을 다 한 후에 시간이 남고 힘이 남고 물질이 남으면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자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문화와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메시지는 오늘날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고 명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찬밥으로 대접하고 살아왔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남아 돌고 힘이 남아 돌고 물질이 남아 돌았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양심껏 생각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썩어 없어질 학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집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명예와 권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취미활동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홀대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워 들은 것은 있어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율법적으로 최소한의 종교 생활만 하고는 살지 않았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기에 한 다리만 걸쳐놓고 살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출애굽기의 바로 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하고 살았기에 마음이 돌멩이와 같이 딱딱해져서 이제는 양심의 찔림도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 지금도 가고 있는 길에 우리 원어 표현 그대로 제발 네 마음을 한번 둬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조차도 주의 날로 지키지 않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 어드바이저를 두려워하고 인간 상사를 두려워하고 인간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주일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십계명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잡지식과 잡상식을 습득하는 데는 매주 수십 시간을 사용하면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는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깨끗한 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나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다고 하는 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거짓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시는 경고의 말씀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쓸 자리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학계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때가 어려워서 성전을 지을 시간과 물질을 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논리는 거꾸로 된 논리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해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축복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한재를 불렀고 너희 수확한 것을 내가 불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을 거둔 근원적인 이유는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현실을 보시는 눈은 180도로 다릅니다. 우리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과라고 하시고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인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에서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언제 하나님의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가? 2장 19절에 말씀하시듯이 오늘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때를 의미합니다.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했을 때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을 먼저 경외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님의 공동체를 먼저 세우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또한 비와 구름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왕들과 방백들을 주관하시고 개개인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나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또 병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부지깽이와 같은 인간을 의지하고 해바라기처럼 그들을 의지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기 뜻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을 나의 다른 우선순위보다 제일 먼저 놓고 그 첫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기 오늘부터 너희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오늘은 신약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과 그 이외에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신약의 축복은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즉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는 진실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들도 처음 구원받고 주님 섬기겠다고 헌신했을 때에는 진실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영적으로 무디게 됐습니다. 우선순위가 재조정됐고 교회 섬김이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집 짓고 단장하느라고 분주했고 성전 건축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집과 직장과 사업과 공부와 취미생활로 분주하느라고 교회 일은 우선순위에서 늘 뒤로 밀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아홉의 축복에 불만족해서 나머지 하나를 더 얻어서 열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천국 시민이 이미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족들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추구하느라고 주일도 빠지고 주말 구역예배도 빠집니다. 재직인데도 재직회 참석도 안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부서일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양심의 찔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5절과 7절에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명령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8절에서 명하시듯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산에 가서 실제로 나무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축 헌금을 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중심으로 재조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첫 발걸음만 뛰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하자 곧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지대를 놓기만 했는데도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진리보다 영원한 진리에 더 높은 순위를 배당할 때 세상과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히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시며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말라기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가 짓는 모든 농사가 복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너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론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론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에서 읽은 신명기 30장 말씀, 그 말씀에서 하신 축복과 저주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수입이 적고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놓음과 같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내 앞에 한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해야 된다면 우리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불행하게도 미련한 삶을 삽니다. 정말로 미련한 삶을 삽니다. 썩어 없어질 몸의 한 구석이 아프고 암에 들면은 전심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다 드리고 모든 노력을 다 드리고 모든 연출을 다 동원해서 그 암을 제거해내려고 합니다. 도려내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썩어 없어질 몸, 수명을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전혀 손을 쓰지 않고 히히 낙낙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히히 낙낙하면서 지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쓰잘데없는 얼굴에 점 빼내기 위해서 주름살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데는 전혀 냉랭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슴판에 잘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소위를 진실되게 살펴보고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전을 나와 나의 집보다 더, 아니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 삶으로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